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처음 인터넷을 딱 접했을 때 말이에요. 막 이 기술이 전 세계의 국경을 영원히 지워버릴 거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는 진짜 누구나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바다라고 불렀죠.
네, 근데 우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투명하고 자유로운 다리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데이터가 이동하려면 까다로운 비자가 필요해진 상황이죠.
맞아요. 알고리즘이 국경을 넘을 때도 엄격한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가장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오늘 심층 분석 시간, 여러분의 나침반이 될 준비를 마치고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거의 IT 기술이 기업들 사이에서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드느냐, 아니면 누가 더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느냐의 경쟁이었다면요. 지금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완전 스케일이 달라진 거군요.
그럼요. 이건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국가의 핵심 인프라, 더 나아가서 국가의 주권 그 자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흥미롭고 또 결정적인 자료들을 해보해 볼 텐데요. 오늘 다룰 핵심 자료는 2026년 7월 17일자 AI 데일리 브리핑,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아주 날카로운 분석 코멘터리입니다.
네, 오늘 내용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고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볼 이 보고서와 인사이트 넘치는 코멘터리는 모두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시죠? 이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AI라는 이 거대한 불길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또 그걸 어떻게 자국만의 강력한 무기로 막 벼려내고 있는지 그 치열한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짚어보죠. 각국의 정책이라는 큰 판을 보기 전에 이 모든 AI 열풍의 엔진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랑 기술력의 현주소부터 명확히 진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엔진이 도대체 얼마나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온도를 재는 가장 정확한 온도계가 바로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의 실적 발표입니다.
아, TSMC요? 이번 실적 어땠나요?
이번 2분기 매출이 40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 제시했던 가이던스의 최상단을 1달러의 오차도 없이 정말 정확히 찍어버린 거예요.
와, 402억 달러요. 대박이네요.
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총이익률이 무려 67.7%를 기록했어요.
잠깐만요. 총이익률이 67%가 넘는다고요?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왜 총이익률이 한 10%에서 15%만 나와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막 축배를 들지 않나요?
아,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인사이트죠. 67.7%라는 이익률은 TSMC가 지금 단순히 반도체 칩을 제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제조가 아니면요?
사실상 그들은 21세기의 화폐를 막 찍어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나 AMD의 칩을 사들이는 빅테크들 있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TSMC가 얼마를 부르든 간에 기꺼이 지불하겠다며 줄을 서 있는 거고요.
진짜 부르는 게 값이네요.
네, 3분기 매출 전망치도 446억에서 458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걸 보면 이들의 AI 인프라 발주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걸 명백히 알 수 있죠.
와, 하드웨어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인데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 모델들의 진화 속도도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반격이 아주 거세잖아요.
네, 아주 매섭죠.
미라무라티가 주도하는 미국의 띵킹 머신 랩에서 첫 자체 모델인 잉클링을 출시했다는 소식, 다들 보셨을 겁니다. 기사를 보니까 매개 변수가 9,750억 개고 혼합 전문가, 그 MOE 구조를 채택해서 실제 구동할 때는 410억 개만 활성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수치가 엄청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숫자들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이 좀 하얘지거든요. 이게 도대체 실무적으로 무슨 의미인 건가요?
아,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복잡한 용어들을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혼합 전문가, 그러니까 MOE 구조라는 건 거대한 붕어합병원 시스템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 종합병원요?
네. 9,750억 개의 매개변수라는 건 이 병원에 소속된 전체 의사의 수인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환자가 막 발가락을 삐어서 응급실에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병원에 있는 9,750명의 의사가 전부 막 달려올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냥 정형외과 선생님 몇 분만 호출하면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임클링은 질문이 딱 들어오면 그 질문을 해결하는데 딱 필요한 415개의 전문의 네트워크만 깨워서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막대한 연산력과 전력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아하, 그러니까 컴퓨팅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아주 똑똑하게 분배한다는 거군요. 게다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컨텍스트가 100만 토큰이라고 하던데 이건 책으로 치면 수십 권의 분량을 한 번에 통째로 읽어내고 맥락을 파악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능지수 평가에서도 41점을 받아서 기존 강자들인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3 울트라나 젠마 4 같은 모델들을 가볍게 압도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부분은 따로 있어요. 띵킹 머신 랩이 이 엄청난 성능의 잉클링을 누구나 상업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공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동안 모들뼈대인 가중치를 공개하는 오픈웨이트 시장에서는 중국 진영이 1위를 꽉 잡고 있었잖아요.
네,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미국이 드디어 그 왕자를 탈환하려고 아주 강력한 한방을 날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모델은 오디오 정보까지 네이티브로 직급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무 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네.
법률회사의 아주 민감한 사건 조서나 심리상담센터의 내밀한 녹취록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분석할 때 그동안은 외부의 거대 기업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야만 했거든요.
항상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 잉클링을 자체 서버에 설치해서 외부 API 연결 없이 철저히 로컬 환경에서 아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길이 열린 겁니다.
데이터 유출 걱정 없이 고성능 AI를 우리 회사 전산실 안에서 막 마음대로 돌릴 수 있다니 기업들 입장에선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이네요. 근데 9,750억 개나 되는 그 거대한 종합병원을 우리 회사 컴퓨터에 다 집어넣으려면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9,750억 개의 가중치를 메모리에 한 번에 다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이 쓰는 단일 GPU 환경에서는 사실상 구동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실무에 적용하려면 저비트 양자화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대한 고해상도 사진의 용량을 확 줄여서 스마트폰에 저장하듯이 압축하는 거예요.
화질은 좀 유지하면서 파일 크기만 줄이는 느낌이군요.
네. 모델의 성능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학적 정밀도를 낮춰서 크기를 압축하는 기술이죠. 기업들은 이 압축된 모델이 우리 회사 GPU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지 그 실효성부터 반드시 측정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흐름을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모델들은 잉클링처럼 막 수천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면서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있고요. 이를 감당하기 위해 TSMC의 칩 수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멈출 기미가 없죠.
이 말은 곧 이제 AI 발전의 최대 병목 현상은 코드나 알고리즘이 아니라 압도적인 전력과 실리콘 칩 자체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민간 기업들이 이 엄청난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기 점점 버거워지는 상황인데 딱 이 타이밍에 일본이 아주 파격적인 수를 던졌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예 국가 세금을 막 쏟아부어서 거대한 AI 인프라를 직접 짓고 나섰어요. 엔비디아와 일본의 노에트라 컨소시엄이 무려 140메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를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잠깐, 140메가와트요? 여름철에 에어컨 조금만 많이 틀어도 저희 동네 전체가 정전될 판인데 단일 데이터 센터 하나에 140메가와트를 쓴다고요?
네, 스케일이 다르죠.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량 아닌가요? 아니, 아무리 AI가 중요하다지만 민간 기업이 해야 할 데이터 센터 구축에 그렇게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좀 엄청난 세금 낭비 아닙니까?
겉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 즉 기술의 역사와 딱 연결해보면 일본의 의도가 명확해져요. 컴퓨터 초창기 시절 한번 떠올려보세요.
네, 옛날 그 커다란 컴퓨터 시절이요.
그때는 거대한 메인프레임 컴퓨터 한 대가 막 대학이나 국가 전산실에 덩그러니 있었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 한 대의 컴퓨터 시간을 막 쪼개고 나눠서 사용했잖아요. 컴퓨터가 너무 비싸고 거대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 인프라 비용이 한계치에 달하니까 과거의 그 메인프레임 방식이 국가 단위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프론티어라는 국책사업을 통해서 387억 원, 달러로는 약 24억 달러라는 아주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투입합니다.
와, 24억 달러요?
네, 여기에 루빈 GPU 27,500장, 그리고 베라 CPU 13,750개가 들어가요. 국가가 막대한 세금으로 이 국가 단위 AI 메인프레임을 지어주고 전력과 연산력을 딱 대주는 대신에 여기서 만들어진 최고 수준의 사전학습 가중치를 자국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풀겠다는 겁니다.
아, 인프라는 우리가 대줄 테니 너희는 개발만 해라, 이런 거네요?
맞아요. 목표는 2040년 13억 3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 AI 로봇 시장의 30%를 일본이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소프트뱅크나 도요타 같은 대기업부터 이화학연구소, 심지어 미주오은행까지 일본 내 금융권 최대 온프레미스 AI 팩토리를 막 자체 구축하면서 이 거대한 국가 전략에 발을 맞추고 있죠.
정말 압도적인 전략이네요. 인프라의 한계는 국가가 세금으로 뚫어줄 테니 너희는 그 위에서 세계 최고의 AI 로봇을 만들어내라. 주권 AI의 논리가 이렇게 국가 주도로 뻗어나가는 거군요.
네, 무서울 정도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막대한 세금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다면 중국의 방식은 좀 완전히 다른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어찌 보면 무서운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애플입니다.
네, 전 세계 기술 시장의 흐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 마침내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 생성형 AI 서비스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애플 사용자들에겐 진짜 박수칠 일처럼 보이지만 그 승인서 뒷면에는 아주 뼈아픈 총구서가 딱 붙어 있잖아요.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애플 자체 모델의 뇌를 빼고 중국 알리바바의 채넌 모델을 이식해야 한다는 그 조건 말입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바이두 모델도 개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술의 정점에 있는 애플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굽히고 중국 기업의 뇌를 빌려 쓰게 된 건데 이거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구현되는 겁니까?
이게 중국의 아주 철저한 이중구조 통제 방식이에요. 가벼운 텍스트 예측이나 기본 연산은 애플 기기 내부의 칩이 오프라인으로 처리합니다.
네네.
하지만 긴 문서를 요약하거나 복잡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아주 무겁고 고도화된 작업은 무조건 알리바바의 채넌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 무거운 건 전부 중국 클라우드로 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국 사용자의 데이터는 1바이트도 국경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오직 중국 내 서버에만 보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에게 폐쇄적이고 완벽한 생태계가 쪼개지는 걸 절대 원치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다가 결국 중화권 시장에서 AI 출시가 2년이나 밀려버린 거잖아요.
네, 엄청난 손실이죠.
AI 세계에서 2년이면 거의 선사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만큼 긴 시간인데 애플이 이렇게까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뻔하겠군요.
뻔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이유죠. 바로 거대한 시장 그 자체입니다. 애플에게 중화권은 분기 매출만 20억 달러에 달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거든요.
분기 매출만 20억 달러라니 포기 못하죠.
그렇죠.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이 거대한 시장 자체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서 외국 기업들의 AI 주권을 막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더 큰 문제가 결국 중국에 있는 애플 사용자와 미국에 있는 애플 사용자가 완전히 다른 애플 인텔리전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생태계가 국가별로 완전히 파편화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중국의 기세 자체가 정말 무섭습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대회를 보니까 세계 최초로 공개된 AI만 300종이고 여기서 맺어진 협력 의향 규모가 막 1,620억 위안에 달하더라고요.
네, 화웨이는 자사의 거대한 아틀라스 950 슈퍼노드 실물을 아주 당당하게 전시했고요.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근데 그 대회에서 화려한 모델들이 쏟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무서운 이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 감독 총국이 승인한 국가 표준이에요.
국가 표준이요?
네, 이번에 AI 에이전트 상호 연결, 뭐 스마트 제조, 단말 측 AI 등에 대한 7개 항목의 국가 표준이 딱 승인됐거든요.
또 표준 이야기네요. 근데 전문가님, 기술 표준이라는 건 그냥 기기들끼리 원활하게 호환되게 하려고 만드는 단순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중국의 무기라는 건지 사실 좀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 바로 그 점이 규제와 표준을 아주 교묘하게 짝지어 무기화하는 중국 특유의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막 대놓고 외국 AI는 쓰지 마 이렇게 금지하면 바로 국제 무역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표준을 무기로 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AI 에이전트 상호 연결 표준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악수 방식을 국가가 엄격하게 규격화한 겁니다.
악수 방식이요?
네. 만약 미국의 아주 우수한 AI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 중국식 악수 방식을 코딩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통신이 안 되나요?
맞습니다. 그의 AI는 중국의 스마트폰, 중국의 스마트 팩토리와 단한 줄의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없게 됩니다. 중국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완벽하게 귀먹거리와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소름이 좀 돋네요. 겉으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지만, 막 너희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국가 표준 몇조몇 항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통신 자체를 차단하겠다. 이런 거군요.
네, 데이터의 흐름도가 곧 국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인 셈입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은 이제 눈에 보이는 관세 전쟁을 넘어서 각국의 표준과 규제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 뚫을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으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본의 막대한 세금을 통한 인프라 지원,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시장 통제와 표준 무기화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한국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 과기정통부의 하반기 업무 계획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름하여 모두의 AI 프로젝트입니다.
연말부터 요금제 제약 없이 전 국민에게 한국형 생성형 AI를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인 1 AI의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고 딱 선언했죠.
무료 개방이라니 엄청나네요.
네, 게다가 SK, GS, 네이버 등 민간 기업들이 쏟아붓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액만 무려 550조 원에 달하거든요. 한국 역시 이 국가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국민 무료 AI 개방이라니. 게다가 민간 자본 550조 원이 투입된다니. 겉보기엔 정말 완벽하고 환상적인 청사진 같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제 전용 AI 비서가 공짜로 생긴다는 거잖아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환호성을 좀 멈추고 냉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요,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조항이 하나 딱 숨어 있거든요. 이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에게 걸린 핵심 조건, 바로 한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국내 AI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자국산 모델을 절반 이상 쓰게 하는 건좀 당연한 조치 아닌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겉으로는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한 분석 코멘터리에 핵심 인사이트가 빛을 발합니다.
어떤 분석이죠?
김경진 변호사는 이 현상을 아주 거시적이고 명쾌한 시각으로 관통하고 있거든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이세 나라가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정책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문장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문장이요. 세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같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일본은 산발 7~3억 엔의 세금으로 모델을 사서 자국 개발자에게 막 쥐어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국은 거대 시장을 무기로 애플에게 채널을 얹으라고 강제하고요. 한국은 정부 사업에 한국산 모듈 50%라는 조달 조건을 낸 겁니다.
방식은 다 다르지만.
수단은 전부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딱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AI 연산력과 두뇌를 더 이상 남의 나라에 의존하거나 빌려 쓰지 않겠다. 이게 바로 강력한 주권의 선언이라는 것이 김경진 변호사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와, 이렇게 딱 모아놓고 보니까 맥락이 확 뚫리네요. 결국 보조금이든 규제든 조달 조건이든 그 껍데기를 딱 벗겨내면 알맹이는 철저한 AI 자립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 현장에서는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어요.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에 따르면요. 과거 IT 기업들이 자문을 구할 때 가장 많이 하던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느 나라 서버에 저장되느냐였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위치가 제일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쓰는 그 AI 모델의 국적이 어디냐, 이게 기업의 공공사업 조달 자격과 거대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절대적인 생사 여탈권이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아까 그 애플이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막 날리면서 뼈아픈 대가를 치른 것처럼 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나 실무자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장 우리 회사가 한국의 모두의 AI 정부 사업에 막 입찰하고 싶은데 저 한국산 50% 요건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고 준비해야 합니까?
아, 바로 그 지점이 김경진 변호사가 코멘터리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한국산 50%라는 기준 자체가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모호하다는 거예요. 한번 실무적인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 회사의 AI 서비스가 요청을 받아서 처리할 때 그 비율을 대체 무슨 기준으로 잴 겁니까?
글쎄요. 횟수로 재야 하나요?
단순히 모델을 호출하는 API 횟수로 절반을 맞출 건지, 아니면 모델이 처리해낸 데이터 양인 그 토큰 수를 기준으로 잴 건지 기준이 없거든요.
아, 진짜 듣고 보니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네요. 게다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 우리 회사가 미국의 메타가 공개한 라마 같은 오픈소스 모델을 무료로 딱 가져온 다음에 우리 회사의 아주 우수한 한국어 데이터로 열심히 파인튜닝, 그러니까 미세 조정을 해서 아주 똑똑한 한국어 전문가로 만들었어요.
네네.
그럼 이 모델은 미국산입니까? 아니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답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의와 가이드라인이 현재 완전히 비어있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와, 이거 좀 심각한데요.
일본이 내건 자국 개발자 공유라는 조건 역시 그 혜택을 받는 자격 판정 기준이 좀 모호하기는 매한가지고요.
그렇겠네요.
전문가로서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의 분석에 기대어서 현장의 기업들에게 강하게 좀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준이 모호한 요건을 막 대충 넘겨짚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는 나중에 정말 끔찍한 감사 폭탄을 맞고 수백억 단위의 지원금을 다 토해내야 하는 그런 정산 분쟁과 제재에 휘말리게 됩니다.
와, 정부 눈먼도인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기업들은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번 공모 마감이 당장 8월 11일이거든요. 이 사업의 입찰 서류를 내려는 기업의 책임자라면 입찰 도장을 딱 찍기 전에 반드시 정부 당국이나 발주처에 공식 질의를 넣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물어보라는 거죠?
네. 한국산 50%의 측정 기준이 토큰인지 호출수인지, 그리고 그 파인튜닝 모델은 국적을 대체 어떻게 판별하는지 그 명확한 정의를 무조건 서면으로 확약받아 두십시오. 그것만이 훗날 벌어질 수 있는 재앙적인 정산 분쟁을 막는 가장 싸고 확실한 방패막이가 될 겁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랫동안 혁신적인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아주 낭만적인 믿음을 가져왔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주권 AI 시대에 그 말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네, 진짜 뼈저리게 느꼈죠.
여러분이 새로운 코드를 짜는 개발자든 다음 유니콘을 찾는 투자자든 회사의 명운을 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영자든 이제는 기술 그 자체의 우수성만 따져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도입하려는 그 훌륭한 AI가 어느 국적의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대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규제당국의 그 모호한 단어들을 어떻게 서면으로 명확히 확약받을 것인지, 이게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막대한 세금, 굳건한 국가표준, 그리고 까다로운 조달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이 주권 AI가 물리적인 국경 위에 데이터와 모델의 국경을 얼마나 막 높게 쌓아 올리고 있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상상이죠?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오직 자국의 데이터만 막 먹이고 자국의 정치적 가치관만 주입하고 자국의 엄격한 규제에만 딱 맞춰진 완전히 고립된 형태의 AI 모델들만을 키웠는다면 어떨까요?
오, 진짜 다 단절되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과연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내놓는 답변들 속에 전 세계 인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나 있을까요?
아, 듣고 보니 무섭네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묻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미국 AI가 정의하는 진실, 또 중국 AI가 허락하는 진실, 그리고 한국 AI가 해석하는 진실이 완벽하게 엇갈리는 그런 각기 다른 평행세계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첫 인사에서 투명했던 다리에 세워진 거대한 톨게이트에 대해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그 톨게이트는 단순한 정보의 통제를 넘어서 우리가 믿는 진실마저도 여권을 딱 들고 입국 심사를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무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국가별로 쪼개진 진실들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문가님이 던져주신 이 무겁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주머니 속에 깊이 남겨드리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날카롭고 필수적인 핵심 인사이트만 쏙쏙 건져 올리겠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